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해군 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청운함이 5일 타이완 해협을 항행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탑재 구축함 청운함이 1월 5일 국제법에 따라 공행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타이완 해협 정기 통과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운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면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분쟁을 유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전쟁 휴전 직후 전투기를 몰고 한국으로 망명했던 북한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 노금석 씨가 지난달 26일 별세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매체들은 5일 노 씨가 지난 12월 26일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의 자택에서 9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노 씨는 한국전쟁 휴전 두 달 뒤인 1953년 9월 21일 당시 소련제 미그 15 전투기를 몰고 한국 김포공항을 통해 망명했습니다. 노 씨는 당시 전투기 계기판에 붙은 김일성 북한 국가주석의 사진을 찍고 조종석에서 내려 사진을 땅에 집어던진 일화로 유명합니다. 노 씨가 망명 때 몰고 온 당시 최신의 전투기 미그 15는 미 공군이 최초로 확보한 온전한 상태의 미그 전투기였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1954년 5월 미국으로 이민한 노 씨는 델라웨어 주립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 듀폰 웨스팅하우스 등에서 일했습니다. 또 2000년 퇴직 전까지 데이토나 비치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며 퇴직 후에는 한국전 퇴역군인협회 센트럴 플로리다 지부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미국이 6일 러시아에 무인기를 공급한 이란 기업 관계자 6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 무인기 공급업체 쿠드스 항공산업 QAI의 경영진 2명과 이사 4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2013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이 기업이 무인기를 설계 제작하는 이란의 주요 국방기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를 막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 및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거래도 금지됩니다. 앞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11월에도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무인기를 생산한 이란의 샤이드 항공산업연구센터 등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을 가집니다.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 측에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스 방위상이 각각 참석합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초석이라며 양국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21세기 도전과제를 해결할 현대화된 동맹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 문제가 회의의 주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CES 2023이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8일까지 계속되는 전시회에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173개국, 3천여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글과 아마존 등이 참가했습니다. 구글은 자동차용 운영체계 안드로이드 오토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5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시회 기간 K-스타트업관을 마련해 신생기업 50여 곳을 홍보하고 지원합니다. 주관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 CTA는 올해 전시회가 국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품과 함께 막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 증대 방침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신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이사국인 볼터가 완전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도 다음 주 열리는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의 하야시 우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스 방위상을 초청해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2023 미일 안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Secretary of Defense Austin will co-host the 2023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meeting with Japanese Foreign Minister Hayashi.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일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석으로 남아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21세기 도전과제를 해결할 현대화된 동맹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논의 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과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would expect that there will be discussion of the challenges that are presented by the PRC as we've had occasion to say.
대변인은 우리는 최근에도 중국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여러 면에서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와의 조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며 중국에 의해 제기된 도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위협과 일련의 도전의 직면에 있다며 물론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도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추가 도발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를 넘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공유된 비전에 대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최근 일본의 새 안보 전략 채택과 방위 예산 증액이 미국과 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할 때 더 발전한다고 답변했습니다.
Well, the announcement of the new doctrine was something that we heartily welcomed, we commended.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일본의 새 안보 전략 채택 발표를 전적으로 환영했고 블링컨 장관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국 조야가 찬사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새 안보 전략은 우리의 교리와 전략을 완전히 보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도 다음 달 11일 미일 외교국방 2+2 안보협의회 개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12일에는 오스틴 장관과 하마다 방위상의 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에서 양측은 미일 간 전략적 제휴와 동맹의 현대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해 통합 억제력을 강화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 증대 방침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Yeah, well, we continue to be concerned by the comments coming out of North Korea.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언급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언급과 행동은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등 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있지만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을 새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have been very clear from here about the threats posed by the DPRK.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영내 안전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영내 다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에 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러한 위협이 계속 존재함에 따라 앞으로도 한국 정부, 국방부와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당시 미국이 탐지했느냐는 질문엔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정보 역량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ertainly we have intelligence capabilities throughout the region, but I'm not prepared to go into.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 분계선 이남으로 침투시켰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올해 70주년을 맞는 미한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한국과 함께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70주년을 맞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동맹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4일 VOA의 논평 요청에 국방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인 한국군과의 지난 70년간의 협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진전을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갈 것이라며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11월 미한동맹의 성과를 언급한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오스틴 장관은 거의 70년 동안 미한동맹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탱해왔다며 오늘날 한국은 엄청나게 유능한 동맹국이자 이 지역의 안보 제공자이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호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거의 70년 동안 했던 것과 같이 자랑스러운 동맹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서서 미래의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금까지 함께 성취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한국의 협력에 매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이너스 대변인은 미한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미한 연합합동 화력시범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군 발표에 대해 아직 올해 연합훈련과 관련해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오늘 구체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며 하지만 미한 연합 군사훈련은 오랜 기간 지속된 정례적인 훈련이며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합훈련이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미국이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미한 연합 방위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난 1953년 10월 1일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계속된 합의 위반을 꼬집으며 한국의 전방준비태세가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효력을 정지해 관련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 합의가 아직도 중단되지 않은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5일 VOA에 북한은 합의를 유지할 의무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지난해 70여 발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 무인기의 한국 침범이 이것을 입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접촉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군사분계선, 즉 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과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금지구역, 군사행동을 금지한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총 17차례 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한국 국방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대응 선택지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관련 도발을 막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e wants to have some options for responding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or future provocations.
북한이 정전협정을 비롯해 여러 기존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왜 한국만 이를 준수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9.19 군사합의가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확전 위험성 방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전방 지역에서 훈련과 정찰 등 한국 측의 군사활동을 제한해 억제력과 방어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9.19 군사합의가 결과적으로 미한연합군의 전방 준비태세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South Korea implemented the agreement in good faith. North Korea made a couple of token steps, the joint security area, removed some guard post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9.19 군사합의가 한국의 안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대했다면서 한국은 선의로 합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공동경비구역 일부 초소를 제거하는 정도의 신용만 냈을 뿐 포괄적인 군사합의를 지탱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발 위협은 전혀 감소하지 않은 반면 한국은 DMZ 주변 비행금지구역과 실사격 훈련 중단을 비롯해 합의를 이행하면서 전방에서의 연합준비태세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북한 무인기 침범 부실 대응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미한 정책국장은 한국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 도발에 대한 잠재적인 대응 수단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A broad perception that the North Korean drone incursions were not responded to quickly or effectively enough.
하지만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할 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경고가 북한을 억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최근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국내적 압박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ertainly I understand the domestic pressures on the Yoon administration to be seen as doing something in response to the recent North Korean drone incursions.
그러나 9.19 군사합의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는 매우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북한을 억제하지 못하며 오히려 더 많은 침입이나 유사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고 긴장을 줄이기보다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9.19 군사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회담이나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한국에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드론을 북쪽으로 보내는 등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보복 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정전협정 위반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동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랩슨 전 대사 대리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 철회가 아닌 일시 정지를 언급한 것에 주목하며 향후 북한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이 관련 합의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뒤 추후 이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합의를 전면 철회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일부 조항을 정지하는 것은 한국 측에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Yoon should suspend the no-fly zone restriction and allow overflight along the DMZ so we can improve ou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김정은 위원장에게 9.19 군사 합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한국 측이 이를 철회해도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오히려 선전에 이용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합의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군사 역량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한국 방어를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이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하면 된다면서 한국 측은 효력 정지와 관련해 DMZ 비행 금지를 해제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감시 정찰 역량을 개선하고 전방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포함해 전면적인 훈련 재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신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몰터가 완전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재상정하려는 노력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예, 올해부터 2년 동안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몰타가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몰타 대표부는 5일 신임 이사국으로서 북한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2년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발사를 봐왔다면서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기여하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몰타 대표부는 또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여파를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지원기구들이 물자를 북한으로 반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경 폐쇄는 국제선 항공편뿐 아니라 인도주의 단체들의 화물을 막아 북한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몰타 대표부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몰타 대표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다시 상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안보리에서 공개 회의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아예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개 회의 대신 비공개로 관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몰타는 일본과 스위스, 모잠비크, 에콰도르와 함께 올해 새로운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정보위 위원장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압박을 강조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상원에서는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민주당이 계속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118대 미의회에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하원 내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이 교체됩니다. 미국 국가안보 사안을 다루는 외교위와 군사위, 정보위원회의 경우 지난 회기에 공화당 간사를 맡았던 마이클 맥하울, 마이크 로저스, 마이크 터너 의원이 각각 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이들 내정자들은 모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 본토와 영내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촉구해온 의원들입니다. 텍사스주의 맥하울 외교위원장 내정자는 특히 중국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맥하루어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지난해 말 VOA에 불량 정권인 김치 정권의 국제사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함과 중국 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으로 기회의 순간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 동맹을 지원하고 힘의 우위에서 김정은을 상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엘라바마주의 로저스 군사위원장 내정자는 지난해 초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괌 미사일 방어 체계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VOA에 국제사회는 진작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우리의 영내 방위태세를 강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터너 정보위원장 내정자는 지난해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의 점증하는 위협을 억제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과거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중국 정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게 됐습니다. 새 회기에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상원에선 위원회 지도부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잭 리드, 마크 원 의원이 각각 외교위와 군사위, 정보위를 이끕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도발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어떤 안전보장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리드 원과 원 의원은 특히 북한 등 적국들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재무부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전직 미국 관리들은 70주년을 맞은 미한 동맹이 안보 중심에서 경제협력과 민주주의 가치 증진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나라가 전 세계를 무대로 협력을 펼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북한 핵 위협은 여전한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직 미국 관리들은 미국과 한국이 지난 70년간 성공적인 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와 가치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2011년에서 2013년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은 VOA에 70년을 맞은 미한 동맹은 내가 목격한 가장 성공적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만 발효된 상태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해왔다며 미한 군사동맹은 70년의 기간 동안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였고 많은 긴장되고 불안정한 도전 상황이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지낸 하이노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5일 VOA에 미한 군사동맹이 미국의 안보에도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1953년 이래 한국은 안보 수혜국에서 안보 제공국으로 바뀌었다며 한국은 영내 전 지역에 걸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방협력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북아를 넘어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바라볼 때 한국이 안전과 안보의 주요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한 동맹은 억지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두 나라가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가 한반도를 넘어서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5일 VOA에 한국은 수십 년에 걸친 미국 정책 이반자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면서 미국 정책 이반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한국 경제 성장을 도운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Having a partner like the Republic of Korea, a democratic market capitalist, very advanced, very impressive democracy as our partner.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민주적 시장 경제 국가, 매우 인상적인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같은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이익에도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미국이 한국 국민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혜택을 받았다며 양국 간 군사와 정보는 물론 경제와 문화협력을 언급했습니다.
I think that we have benefited in terms of improving our quality of life from all the South Korean products. That we have purchased, but also culturally, especially in recent years.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은 우리는 한국 제품들을 구매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며 특히 최근 몇 년간은 K-POP과 한국 영화, 텔레비전 산업 등 문화적 혜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미국도 한국의 발전을 통해 혜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까지 재임한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미국 외교관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50여 년간 다뤘다며 현재 동맹관계가 강력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미한 동맹이 도전 과제들을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랩센 전 대사대리는 미한 정상이 제시한 야심찬 비전과 협력 목표의 실질적인 이행, 2024년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 행정부가 직면할 국내 정치적 압력을 꼽았습니다.
Of course, there are challenges ahead for the alliance. First is just sustaining the follow-through and implementation of the ambitious vision.
랩슨 전 대사대리는 북한 위협도 양국의 도전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위협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양국 지도자들을 시험하고 양국의 동맹 관리자들, 즉 실무 당국자들의 기술과 매끄러운 조율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한 두 나라가 북한의 고조되는 도발에 단결된 결의의 자세로 맞서고 동시에 외교와 긴장 완화의 기회를 찾거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북한 위협을 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한 동맹은 한국에게 중요한 만큼 미국에게도 중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미한 양국에 대한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과 거친 적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달라진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증진과 이에 대한 중국의 묵인, 심지어 격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양국과 지역 모두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며 두 나라 모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궤도에 올랐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앞으로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앞서 새로운 역량을 증강하고 새로운 군사자산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going to be important for South Korea,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to build up the new capabilities and the new assets necessary.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를 통해 한국의 군사 역량이 증강되고 아주 흥미로운 분야들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미국이 이 매우 특별한 동맹관계에 기여하는 독특한 자산과 특별한 능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전술, 전략 무기 등을 언급했습니다.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은 앞으로 미한 동맹이 미한일 삼각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or this alliance to realize, I think, its full potential, it also has to become more of a trilateral alliance with Japan.
미한 동맹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참여하는 삼각동맹이 돼야 한다며 특히 한일 간 군사와 정보 분야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직접 동맹을 맺지 않고서도 합동 군사 훈련과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중국의 위협을 감안했을 때 미한 동맹이 군사 역량을 계속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와 재래식 역량을 강화하고 미한일 3자 연합 훈련을 더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That is very important to show Beijing the alliances are strong and that Northeast Asia is ready to deter any kind of attack.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동맹들이 강력하며 동북아 지역이 북한 혹은 중국의 군사적 강압과 공격을 억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중국에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후 미한 동맹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동맹이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북한으로 확장되는 통일만을 상정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민주주의 통일 한반도가 중국 국경과 맞닿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더욱 불안해하며 새로운 통일 한반도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한국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도 한반도 통일 뒤에도 한국이 협력국, 동맹, 안보 보장국이 필요하다고 믿는 한 미한 동맹의 필요성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미군의 한국 주둔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협력관계, 민주적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안보와 안전 공약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의장 선출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안보 관련 위원장 내정자들은 하원의장 공석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인 공화당 마이클 맥하울, 마이크 로저스, 마이크 터너 의원은 5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국가안보 관련 위원장 내정자로서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를 하원의장으로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카시 대표의 미국에 대한 공약 의제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더 강력한 접근법과 실패한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조사계획, 다수당인 공화당의 행정부의 책임을 물을 방안의 기회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하원의장 공석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가 견제받지 않고 있으며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혹은 정보당국에 대한 감독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인적인 정치가 미국의 안전과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개원한 118대 의회에선 1923년 이후 처음으로 하원의장 선출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카시 대표는 하원 의석 전체의 435석 중 과반인 최소 218표를 확보해야 의장 선출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서 계속 이탈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내 강경파로 평가되는 이들은 하원의장 후보로 바이런 도널드 의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메카시 대표의 반대표를 던진 당내 일부 의원들은 하원 내 의사규칙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카시 대표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고 메카시 대표는 자신에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과 막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원은 규칙상 의장 선출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해야 한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제언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새 탈북민들을 만나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올해 2023년이 북한인권과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해라고 강조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사상 최초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지 20주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인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로 설치된 지 10주년을 맞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그러나 이런 결의안과 조사위원회 활동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한 사실에 먼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5일 BOA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안타깝게도 북한의 인권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은 없고 거의 모든 다양한 지표에 대해 판단했을 때 상황은 더 악화했다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올해 모두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우려와 행동의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할 전략 수립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팀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6년째 공석 중인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도 대북 압박과 국제 공조에 대한 조율,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사 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에선 북한과 일이 잘 안 풀릴 때 인권을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commendations for Biden. We need to focus on the human rights issues.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바이든 행정부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전략 자체가 없다며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 임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they have to appoint two people to lead this and to work out what the best strategy is.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하며 최선의 전략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두 직책에 대한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상원의원 시절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 법안을 발의하고 주도했던 샘 브라운백 전 캔사스 주지사는 5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탈북민을 만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장관과 대통령이 북한 출신의 정치범 등 전 수감자들과 반체제 인사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직접 듣는 것을 통해 인권 침해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도 역임했던 브라운백 전 주지사는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곤경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도 인권이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 최고위층에서 이 문제를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t is time for a paradigm shift. It is time for a human rights upfront approach. It is time to persuade.
스칼라트 총장은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때 다루는 문제들의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책 위반자들을 설득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탈냉전 이후 30년 이상 인권을 제쳐두고 핵미사일 같은 정치 안보 군사 문제에 집중했던 대북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북한 체제와 직결된 인권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심각한 현안들이 올해에도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 여파, 이에 따른 에너지 경제 위기 대응이 올해에도 미국 등 각 정부의 최우선 현안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추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세계 기독교 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부석관은 이런 심각한 위기 외에도 미얀마의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 홍콩의 자유와 법치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파괴 등 관심이 필요한 것이 많다며 그러나 올해 북한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선임 분석관은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발사 무력 위협을 강화하는 중에서도 자국민에 대한 김정은의 지속적인 반인도 범죄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 영국, EU,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선반에서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보고서의 권고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책임규명 작업은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에서 아시아 여성상과 인권상 등을 수상하며 활발하게 북한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는 한국 정부가 새해엔 북한의 주적과 시민을 명확히 구분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북한 주적하고 북한 시민들을 가려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교육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가 이제 뭐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북한 독재 정권과 말고 북한 주민들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끌어왔으면 좋겠는데.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 처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의 점진적인 국경 개방, 국제 인도주의 기구 외교관들의 복귀, 경제 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허용 등 6개 권고를 제시했지만 북한 정권은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김정은 정권의 무책임한 정책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더 심화되고 있다면서 그들이 잊히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주민들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그들의 곤경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김정은과 그의 가족이 수년 동안 가한 공포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어 때로는 세상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정권 중 하나인 북한 정권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상황이 어렵고 바로 개선되진 않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힘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레트 총장은 북한 주민들은 잊히지 않았고 우린 주민들의 곤궁을 계속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not forgotten. We remember the people of North Korea. We remember the plight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그러면서 어떤 독재 정권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며 결국 상황은 변하고 긍정적 변화와 전환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올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믿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1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1도, 양덕 아침 영하 5도, 낮 1도, 신의주 아침 영하 6도, 낮 1도, 고성 아침 영하 8도, 낮 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 영하 2도, 강계 아침 영하 7도, 낮 영하 1도, 희천 아침 영하 5도, 낮 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 낮 3도, 개성 아침 영하 1도, 낮 3도, 사리원 아침 영하 2도, 낮 1도, 신계 아침 영하 3도, 낮 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영하 1도, 낮 6도, 심포 아침 영하 2도, 낮 5도, 장전 아침 0도, 낮 5도, 평강 아침 영하 6도, 낮 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영하 3도, 낮 6도, 장진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3도, 청진 아침 영하 4도, 낮 1도, 김책 아침 영하 3도, 낮 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15도, 낮 영하 4도, 김영권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4도, 삼지연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6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동해 북부 범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나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가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00일이 지났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돕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함께 크렘린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with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we will stay with you. We will stay with you for as long as it takes.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인들은 매번 당신과 함께했으며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며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또 성취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미 국제개발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3억 7,400만 달러의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This will provide food and cash assistance for more than 1.5 million Ukrainian people, as well as access to healthcare.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15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식량과 현금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건과 안전한 식수를 공급함으로써 25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1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에는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포병 무기, 로켓 발사대의 탄약을 공급하기 위한 장비와 계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송전 설비를 긴급 수리하고 우크라이나 전력망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끔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력해 중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be clear about what Russia is doing. It is purposely attacking Ukraine's critical infrastructure.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을 공격해 1년 중 가장 춥고 어두운 시기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전기와 난방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겨울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람들을 춥게 만들고 굶주리게 하며 또 단절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용기와 강인함에 찬사를 보내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겨울과 러시아의 침략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한국전쟁 휴전 직후 전투기를 몰고 한국으로 망명했던 북한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 노금석 씨가 지난달 26일 별세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매체들은 5일 노 씨가 지난 12월 26일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의 자택에서 9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노 씨는 한국전쟁 휴전 두 달 뒤인 1953년 9월 21일 당시 소련제 미그 15 전투기를 몰고 한국 김포공항을 통해 망명했습니다. 노 씨는 당시 전투기 계기판에 붙은 김일성 북한 국가주석의 사진을 찍고 조종석에서 내려 사진을 땅에 집어던진 일화로 유명합니다. 노 씨가 망명 때 몰고 온 당시 최신의 전투기 미그 15는 미 공군이 최초로 확보한 온전한 상태의 미그 전투기였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1954년 5월 미국으로 이민한 노 씨는 델라웨어 주립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 듀폰 웨스팅하우스 등에서 일했습니다. 또 2000년 퇴직 전까지 데이토나 비치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며 퇴직 후에는 한국전 퇴역군인협회인 센트럴 플로리다 지부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청운함이 5일 타이완 해협을 항행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탑재 구축함 청운함이 1월 5일 국제법에 따라 공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타이완 해협 정기 통과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우남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면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류펑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분쟁을 유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이날 미 해군 구축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앞선 4일 타이완 국방부가 중국군 무인기와 정찰기, 전투기 등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미국이 6일 러시아에 무인기를 공급한 이란 기업 관계자 6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 무인기 공급업체 쿠두스 항공산업 QAI의 경영진 2명과 이사 4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2013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이 기업이 무인기를 설계 제작하는 이란의 주요 국방기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를 막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 및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을 가집니다.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 측에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각각 참석합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초석이라며 양국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21세기 도전과제를 해결할 현대화된 동맹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 문제가 회의의 주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5일 워싱턴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 기업인 IBM과 일본의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달 파트너십을 맺고 첨단 반도체를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유망 분야 기술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의 공동 경제 변형을 위한 주요 분야 협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CES 2023이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8일까지 계속되는 전시회에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173개국, 3천여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글과 아마존 등이 참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5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시회 기간 K-스타트업관을 마련해 신생기업 50여 곳을 홍보하고 지원합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